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웃을 버리면 자신이 버림을 받습니다. 이웃을 버리면 자신이 버림을 받습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읽었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3절 시작. 집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돈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줄 모르고 또 이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을 오히려 또 이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정도로 치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면서 또 세상 물정을 잘 알고 그래서 아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혀 손해보지 않는 이제 그런 처세를 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고 율법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주님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선지자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걸 좋아하고 하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또 이것이 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거짓됨을 폭로하려고 하세요. 이 사람들이 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세상 풍속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좀 이렇게 18절이 생뚱맞게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성적으로 또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 제국은 법적으로는 늘 일부일처를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로마 제국은 이게 힘이 최고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사실 못할 일이 없는 것이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도 이 유대지방도 그런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로마는 형식적으로는 일부일처인데 정략결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그 대헤롯 말고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결혼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요한이 그거를 위해 책망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뭐 죽고 이런 이야기가 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지금 공공연히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회 안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했던 거죠. 이를테면 이 사회가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어떤 입장을 정리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게 있어요. 샴마이 학파는 이를테면 율법을 원칙대로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힐렐 학파 역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냐.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아내를 취하여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는 줄 발견이 되거든. 근데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힐렐 학파는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이 여인의 수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 극단적으로 이혼의 자유를 주장했어요. 근데 이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대세를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리새인들의 세력이 더 컸어요. 영향력이 더 큰 거죠. 그러니 그거 완전히 자기를 속이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좋아하고 뭐든지 이 세상에서 큰소리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려고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예수님이 사실 책망하는 거예요. 18절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거다 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그런 아주 좀 자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이 오늘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다 그 바리새인들의 그 아주 세속적인,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당시에 자색옷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 외에는 없었어요. 바리새인이거나 바리새인의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그 동료의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부자로 지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부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피부병의 일종인 헌데투성이, 그러니까 이 온 몸이 다 이게 발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개는 되새김질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이 부정한 짐승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그 나사로는 이 부정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것은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워 즐기는 그 부자, 바리새인이거나 바리새인의 친구였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 부자는 그야말로 음부의 고통에 빠져들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맞이한다고 생각했어요. 카톨릭 사람들은 천당 가면 베드로가 자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만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전해진 아재개그인데 모르시는가 보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아브라함의 품, 캐톨릭은 자기들이 베드로 그 교황의 아래에 있어서 베드로,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재밌군요. 이 아침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여튼 유대인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것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질 이 부정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야 될 그런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부터 25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일종의 보응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누렸지 않니? 그런데 나사로는 아무런 은혜와 복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게 죽어서 이제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사로가 살았을 때 어떤 위로를 받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았을 때 그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을 때 어떤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아무런 위로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아무런 위로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 아니냐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책망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져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도 응답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당하고, 아니면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도 거절당했습니다. 아마 살았을 때 나사로 요청이 아마 다 거절당했을 거예요. 그 나사로는 아무런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나사로,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 중에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이게 하나 유일한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야 되는데 아무도 돕지 않은 거죠. 특별히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면 이 부자가 조금 집을 드나들면서라도 신경을 썼으면 좋은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부정한 개만 이 나사로의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려웠겠어요. 그런데 개가 그 헌대를 핥아주는,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으로부터 밖에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사로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죽었을 때 이 부자는 아무런 위로를 경험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제 읽었던 본문에 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악한 청직인데 이 사람은 여튼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훗날을 대비할 수 아는 이제 그런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악한 청직이를 칭찬하십니까? 이 악한 청직이가 칭찬받는 이유는 뭔가를 나누고 베풀고 도와주고 뭔가 빚을 탕감해주고 뭐 이런 일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탬이 될 만한 일을 한 거죠. 우리가 훗날을 생각하면 남에게 보탬이 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남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부자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음부의 고통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기를 기대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 뭐냐 하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봐야지 네 앞가림만 하면 안 되고 네가 얼마나 부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자라고 평가하시는 사람은 남에게 베푼 것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자라고 하시고, 남에게 베푼 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화로이 즐기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자라고 여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지만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는 하고 있어도 남을 돌아보는 일에는 대단히 인색한, 오히려 바리새인의 곁에 있는 남은 둘로 딱 나뉘는 거죠. 자기 친구와 저 상종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 그리고 상종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이제 내치는,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얼마나 혹독하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책망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 연약한 이웃을 보살피고 돌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외면하면 우리가 자칫 외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에게 복이 될 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